예, 8월 2일 또 8월 첫주 우리 주일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라 선지 세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와 관련된 역사 이제 스가랴서를 우리가 오늘 살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다. 힘내라 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번 주간 또 말씀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에스라서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좀 살펴오고 있는데요.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에 의해서 1차로 이제 귀환한 그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그 이제 도착을 해서 고향 땅에 도착해서 이제 BC 535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하자마자 그 해에 그 주변 민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멈추게 되고 그래서 거의 15년이 흘러간 BC 520년 정도의 상황까지 우리가 살핀 겁니다. 그때 이제 백발 노년의 선지자로 보이는 이 학계 선지자가 등장해서 백성들을 이제 성전 재건의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사와 관련된 스가랴서를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이 학계 선지자보다 성경을 볼때두달 늦게 부름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는 같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에 부름을 받았다고 학계에서 1장 1절이 말하는데, 스가랴 같은 경우는 다리오왕 제2년, 그러니까 같은 해에 여덟째 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스가랴서 1장 1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레미야나 또 에스겔처럼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스가랴 또는 사가랴 그렇게 부르는데, 이건 이제 성경에서 좀 흔한 이름으로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선지서들을 살펴보았던 것을 미루어 볼때이 선지자의 이름의 그 뜻이 대부분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가도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혼돈이 온다면 사실 그 저자의 이름의 의미를 좀잘 생각하면 어떤 의도로 지금 말씀하시는가라는 큰 그림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시기에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암흑의 순간에 들려오는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이 메시지는 정말 소망이 아닐 수 없죠. 참된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면 백성들의 현 상태에 대해서 꾸중하고 꾸짖기보다는 격려로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이 성전 재건의 현장으로 불렀다면 스가랴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지을 때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해 주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그치기만 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말하는 것에만 멈춘다면은 아마 나와도 억지로 할수 있을 건데 그래서 이제 학계 선지자를 대신으로 스가랴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같이 보내셔서 그이 백성들이 이런 일들 속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야 되는 그런 소망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계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그 시대 백성들의 분위기는 지금 학계 선지자의 말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귀한 목적대로 이제 귀환했던 목적대로 성전 재건을 하고자 하는데 뭐 그렇다고 뭐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는 건 아니니까 절망스러웠고 또 희망도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메시지 속에는 책망이 아닌 격려, 위로, 그리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런 순종의 결과, 그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이 일을 해가시는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그림들, 하나, 잊지 않고 있는 하나님,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특별히 선지서들을 살펴갈 때는 먼저,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들, 그런 의미들을 먼저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선지자가 왜 이렇게 외치는가, 왜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좀더 이해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선지자들의, 선지서들에는 그러니까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 항상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언이나 환상 등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환상이나 예언이 일단은 그저 먼 미래, 무슨 뭐 종말의 때 이런 이야기는 2차적인 어떤 적용의 부분이고 뭐 먼 미래 알지도 못할 이 백성들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 백성들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고 정말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환상과 예언들을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꼭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그 시대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도 바르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맞도록 또 외치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왜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는지를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게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시대적 상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살피는 이 시대의 상황 어땠습니까? 학계 선지자의 책망과 권고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성전 건축을 이제 순종함으로, 어려웠지만 순종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계속되는 현실은 어땠다고 그랬습니까? 뭐 어떤 희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암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을 좀 우리가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로 인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사실이었지만 5만여 명 정도라고 하면 사실 그 인구가 아마 호주 시드니의 한인 사회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였는데 처음 돌아올 때는 그래도 준비했던 자금들도 있었고 계획도 있었고 그렇게 이제 모든 걸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왔었을 건데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시간이 10년 이상이 흘러가면서 아마도 이 사회 기반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다 써버렸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일이. 농업에 의존하는 거였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시대 그 지역 계속되는 그 이 상황들을 보면 흉년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변덕스러운 기후였고 그래서 이제 농경산업 자체가 항상 힘들었었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나라가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라 속국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항상 주변국들의 그 무거운 세금들로 인해서 항상 극심한 이 경제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1년 전에 애쓰고 수고해서 뭔가를 모으는가 싶으면 거의 대부분 다 강대국에 어떤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적 상황의 어려움이었는데 페르시아의 권한을 받아서 지금 개별 공동체로서 존재는 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블레셋이나 뭐 사마디아나 두로나 시돈 같은 그런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피할 수는 없었었죠. 그래서 원래 포로 이후에 포로 귀환 전까지 그 예루살렘 지역은 아마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마 와서 다스리고 있었을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포로 귀환 이후에 예루살렘 지역 자체에 이제 그 이 페르시아의 권한으로 생긴 나라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나라가 70년 만에 회복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갑자기 70년 만에 나타난 이 5만 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겁니다. 거기 이제 총독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독자적인 행정 구역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권위자들이 결국은 자기들의 영향력들이 감소되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고 당연히 어떤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이 재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또 없어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로 귀환 공동체인 이 예루살렘의 재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견제에 대해서 이 스룹바벨 같은 이 리더, 어떤 총독으로 왔으면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 작은 공동체가 그래도 그 땅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처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이 스룹바벨이 아주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주변의 그런 분위기와 여러 가지 상황에 눌려있는 그런 상태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지역 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과 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이제 그 땅에 어쨌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또 그런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의 주도권 싸움으로 긴장이 있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역사를 거꾸로 올라가면 아수르가 그 민족 혼합 정책을 쓰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다른 이 족속들을 많이 데리고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서 지금 이들이 벌써 200년 이상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긴장, 갈등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땅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서 서로가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상황의 어려움인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래도 이방 종교에 오염이 많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포로 귀환 공동체는 그 고초를 그 바벨론에서 겪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언약과 또 율법 중심,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순수한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갔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주변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변질된 이교적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 기적적으로 정말 출애굽과 같은 이 기적을 경험하며 돌아온 사람들과는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윤리적 의무, 말씀에 대한 어떤 철저한 이런 순종, 그런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고 이렇게 흐려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까다롭게 다른 종교들과 부딪히며 이렇게 사회에 이상한 분위기를 조성하냐 이런 식으로 느슨한 사고들이 거의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팽배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 교회 속의 문제들이 뭡니까? 이 사회와 자꾸 타협하는 이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우리가 자꾸 감염돼 가면서 이런 왜 이렇게 교회가 꼭 이렇게 한 가지만 너네만 옳다고 주장하냐 이래서 왜 자꾸 이렇게 부딪히고 어렵게 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백성들 간에 이제 서로 원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 노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아온 공동체가 다시 이제 그 나라를 세우고 그 지역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나라도 지키고 또 노동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주변 세력들과의 긴장도 계속 이게 잘 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인구죠. 많은 이 같은 민족들이 이 백성들이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이게 5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구들이 지금 성전 재건을 해야죠. 또 자치적으로 방어를 해야죠. 쉽지 않은 현실이다 보니까 바벨론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고 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을 정치적으로 좀 잘 해결하는 그 이 정치가들, 그러니까 스룹바벨 같은 사람이나 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이게 지도자들이 좀 그걸 잘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원망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7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다 터를 잡았는데 거기서 왔던 사람들이 한 5만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착한 걸 떠난다는 건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고레스 칙령이 539년, 38년에 났다고 하더라도 뭐 거기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고 그냥 있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으는 시간들이 꽤 걸렸다.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도층들이 또 이런 뭔가 사람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이방 여자들과 뭐 결혼을 하고 막 이런 막, 그러니까 계속 전방위적으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그래서 서로 자꾸 원망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지경이었죠. 그게 이제 우리는 학개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할 때나 또 지금 다 재건을 완성한 후에도 계속되는 주변국들의 박해를 비롯한 변화되지 않는 이 현실로 인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때가 맞냐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라고 확신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허무하게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아들 캄비세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뜻을 뭐 그냥 그냥 한순간에 없애버리고 그냥 성전 재건 중지 명령을 내려버리고 이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온 것 같은데 정말 이게 맞나? 하나님의 때가 맞나? 이게 의문들을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왜 뭔가 이렇게 일을 추진해 갈 때 거짓말이라도 그게 뭔가 붙들 만한 어떤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주변의 상황, 일의 진척, 또 민족의 부흥,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게 도저히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제 이런 역사적 배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어떤 그런 기적, 순식간에 변신을 기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럴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이 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인구들을 다시 번성케 하실 그 단계들을 그냥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막 이렇게 팍팍팍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또 자유지를 가진 이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의 압박으로 인해 당장 느끼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삶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슈퍼맨 같은 그런 존재로서 그런 하나님이 오셔서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와서 뭔가 한번 확 이걸 뒤집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런 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평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대 속에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열정을 보이고자 할 때 뭔가 상황이 바뀌고 뭐 이렇게 뭐 확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꾸 어려움에 빠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이 힘든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심지어 나가면 하나님은 불신하기도 하고 또 더 나가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또 학계, 스가랴, 또 이제 말라기 그리고 지금 에스라, 뭐 느헤미야, 에스더 이걸 읽어가면 여러분 보다 더 다르게 지금 이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게 되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결국 400년, BC 400년경으로부터 시작해서 400년간 이제 침묵기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그런 일들로 왜 이렇게 빠져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역사들을 여러분이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고레스에 의해서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주변의 방해로 지금 15년이 넘도록 성전 재건이 중단되면서 어쩌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기회,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고 여러 상황 속에 묶여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서 성전을 짓고 이 사회를 하나님 뜻대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이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들이 귀환했던 공동체들이 그런데 이게 점점 사실은 의도가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게 좀 삶이 이상해진 거죠.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삶이 되는 것은 이제 지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런 삶의 이유를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변명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준비하자 사실은 그렇게 해놓고서는 너희 집을 넓히고 너희 삶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쏟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이 됐다.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시대적 분위기 속에 스가랴 선지자까지 이제 같이 보내셔서 너희가 지금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시작한 이 성전 재건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가는 그리고 또한 그 과정이고 또한 끝까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가실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한 그런 자세한 설명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이제 전체적인 좀 구조를 우리가 좀 보면 1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무엇보다 그 시대 이제 어려움에 봉착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세밀하게 이끌고 보호하고 그 뜻을 행해 가시는가. 그래서 그 백성들이 처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일구어 가시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적당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적당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말씀이 중심이 된 온전한 바른 관계로 이끌어 가시려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덟 가지 환상을 결국 보면은 그 시대 그 지도자라고 할 수 있었던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지도자들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이 또 읽다 보시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7장에서 이제 8장은 이 다리오 왕과 통치 4년째, 다리오 왕이 통치 4년째 될 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년이 또 지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왔고 성전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우리 중반쯤 돌아가는 거잖아요. 다리오 2년에 시작해서 4년이 걸려서 마쳤으니까 지금 4년째면은 공사를 시작한 지 2년이 되고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포로 생활 이 7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보니까 이 민족이 당한 수치의 날들마다 이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구하는, 하나님으로 알면 소망을 구하는, 금식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이야기가 이제 7장,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면서 격려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9장에서 이제 14장의 얘기는 이 어떤 사람들 뭐 이 부분은 그 지금 같은 시기에 쭉 적혀졌던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성전이 재건된 후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의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성전 재건 중이었던 또는 성전이 아직은 뭐 재건되었다고 했던 중요한 건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영광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었고 여전히 뭐 강대국의 속국으로 존재하고 또 주변국들은 계속 이 괴롭히는 그런 삶에서 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변의 열국은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이룰 메시아가 오실 것이며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신 그 새 언약의 나라, 그 나라가 이 교회가 결국 어떻게 마지막까지 진행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승리로 이끄시는가라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정말 9장에서 14장은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은 그 약속은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가시고 계신 거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고, 그래서 너희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미래를 보는 소망을 주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언급이 될 때 어떻게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지은 그런 어떤 성전이나 뭐 인간 중보자로서 무슨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진심을 직접 마음에 심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약속이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되는 성전은 단지 우리가 이 건물의 의미로만 봐서는 되질 않습니다. 건물의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의 회복에 핵심이 있다 라는 걸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그런 약속에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9장에서 14장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과 예언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바를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결국 영광스러운 승리를 어떻게 주실 것인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이런 이 9장에서 14장 같은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위로와 격려에도 당연히 새 언약의 성취와 심지어 말세 때에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회복하실 그런 이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도 참된 소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원대한 꿈과 계획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너네는 어떻게 살든 난 이 일을 할 거야. 그런 것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지금처럼 뭔가를 미래를 향한 약속을 해주실 때 반드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건 뭡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속 전제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서도 살폈을 때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막 이렇게 모든 주위를 이렇게 막 새롭게 하는 그 예언에 대한 거. 40장 이후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환상으로 보이셨던 그 회복되는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죠. 에스겔 43장에 뭐라고 분명히 말합니까?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돌이킴이 있을 때, 그러니까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살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신 회복의 계획과 꿈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 주변국들의 심판과 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 언약의 성취를 통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까지 다 예언을 해주시거든요. 또한 더 나아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최후의 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최후의 날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그 믿는 사람들을 승리케 하실 것인가라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언약의 길, 그 법도와 규례와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약속을 따라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15절, 6장 15절,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성전 짓는 일을 도울 것이다. 그때야 너희가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께 진심으로 순종하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자리에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이 불순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거대한 꿈들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예언서에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백성들이 순종의 길에 서야 가능했다라는 이 사실, 이런 큰 이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역시 스가랴서를 살피고 그렇게 읽어가면 훨씬 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또 알고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락별 이 내용을 이제 좀 살피면 1장에서부터 이제 1장 7절에서부터 6장까지 근데 8가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해석이 되지 않고 알아듣지 못하는 환상이나 묵시 같은 경우는 무의미하잖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전에 듣는 백성들이 들을 때 비록 환상과 묵시로 보여졌더라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알려서 소망을 주려고 환상을 통해 보여주는 건데 듣는 백성들이 그게 전혀 뭔지 모른다. 그럼 그게 무슨 소망이 되고 무슨 희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시는 해석이 뒤따라 나온다. 이건 지금 우리가 예언서를 볼 때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가랴서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을 잘 주의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묵시를 우리가 무조건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만 말할 게 아니라 그렇다고 또 이제 마음대로 막 해석해 버릴 게 아니라 묵시나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난 후에 그 본문에서 스스로 그 본문이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시는 그 해석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근거도 없는 것을 각색해서 자꾸 이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런 미래의 예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전부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말한 것처럼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그저 예언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당황스럽고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에 대한 해석은 가능하면 성경 본문이 스스로 해석해 주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무리한 해석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맞추어주고 있는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갈 수 있으면 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방향이 흐트러지지는 않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의 해석을 통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스가랴가 본 환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 각 환상을 설명할 때 먼저 머릿말이 나오고 그리고 그 환상의 내용을 말하는데 대부분 보니까 이제 스가랴가 잘 몰라요. 몰라서 뭘 보고도 뭐 알겠냐고 계속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천사가 또 그 얘기를 이야기해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언들이 되어져 이 말씀들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린 감사할 일이죠. 스가랴가 뭐 한 번만 말하면 꿀떡하지 알아들었으면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서 우리도 더 몰랐을 텐데 스가랴도 뭘 듣고 자꾸 봐도 모르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자꾸 또 이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더 좀 바르게 알 수 있는 좋은 그런 바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가 본 첫 번째 이제 환상은 뭐였냐면 화석 억류나무 사이에 홍마, 그러니까 적갈색 말을 탄 자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늘 공평한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일이 슬슬 풀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괜한 협박과 공갈로 위협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보낸 이 세상을 감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고 돌아온 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냥 멀쩡하게 그러고 살더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도 못하게 해놓고 그렇게 그냥 아무치도 않게 살아가는 평안해 보이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둘 것인지 안 둘 것인지 이걸 그냥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어떤 그 중보자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실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제 환상이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네 뿔과 네 대장장이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네 개의 뿔은 성전 재건에 나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방에서 압제하던 그 원수들을 말한다 분명히 말합니다. 막 흐트렀던 원수들, 그 괴롭히는 원수들은 반드시 멸망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들을 멸할 그 대장장이 네 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압제하는 네 개의 뿔, 그 하나 하나를 다 심판하고 책임져 주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그 이 부름받은 종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 누가 됐든 간에. 천사가 됐든 아니면 뭐 아수르를 무찌르는 바벨론이 되고 바벨론을 무찌르는 페르시아가 되든 그 안에 느부갓네살이 됐든 뭐 고레스가 됐든 아니면 천사가 됐든 분명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뿔이라는 게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누르는 그런 권세였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런 압제와 누르는 이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살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나라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네 개의 뿔이 아직까지는 페르시아의 시대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바벨론을 이 바벨론의 그 이 족속들이 처음에 그 세 번에 걸쳐서 했던 것과 아시리아 뭐 이런 민족으로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주석들을 보면 뭐 아시리아, 그 다음에 바벨론, 그 페르시아, 그 앞으로 나오게 될 헬라, 뭐 이런 식으로도 뭐 여러 가지 한테 해석을 하는데 분명한 건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대충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세밀하게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당신이 이끄시고자 하는 그 역사대로 아주 하나씩 하나씩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이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그런 정도의 이 반대는 인정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이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도가 지나칠 때는 어떤다는 겁니까? 하나님 반드시 그런 것들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간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현장을 볼 때 땅을 측량하고 있고 뭐 정확한 측량줄을 치는 걸 이런 걸 보면 아, 곧 공사가 벌어지겠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록 이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재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직접 건축해 가시고자 하는 그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도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것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재고 뭔가를 따진다라는 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에게 고발을 당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영광의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항상 사람들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죠. 네가 그 정도 실력으로 그런 죄를 지어놓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그런 식의 이제 정죄감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탄의 말을 듣고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우리의 잘못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분명한 법이 있으니까 그 법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법은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려는 건데 사탄은 지금 이거를 이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옥죄이려고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율법 하나님의 뜻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결코 그 사탄의 거짓된 얘기를 듣고 너네가 잘했나 못했냐를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종아리를 치시고 매를 때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더라도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다. 그런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멈추게 된 것을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시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의 어떤 부족이잖아요. 믿음의 부족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이었고 불순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불순종의 일들을 그런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순종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그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환상은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본 건데요. 이건 이제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지금 성전 재건을 하는 일의 총책임자잖아요. 근데 전부 다 지금 그런데 이 상황과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스룹바벨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시비를 거니까 성전 재건의 완성은 그렇게 사람의 능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힘이나 어떤 사람의 능력, 재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이것도 사람의 능력이나 스룹바벨의 어떤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스룹바벨은 순종의 도구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큰 사나, 네가 뭐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그래서 스룹바벨은 그런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며 실망할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괜시니 그런 리더를 비난하면서 자신이 순종할 자리에서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민기적 거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같이 순종하는 우리 지체들 힘내십시오.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의 일까지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으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작한 사람을 통해서 비록 이 사람들이 무능하고 또 불순종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떡하십니까? 한순간에 잘라 없애는 게 아니라 그들을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 이 성전 짓는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스룹바벨을 통해 마칠 거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여덟 가지 환상을 잘 보면 이렇게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들을 중심으로 함께 뭉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환상들로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따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자꾸 이제 무슨 지도자가 뭐 시원치 않다, 뭐 대제사장이 죄가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창의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제사장이 잘못하고 뭐 리더가 잘못하는 게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일단 맡은 자인 각 개인으로서는 부정적이고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다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 너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일하다 보니까, 함께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가 비난하고 원망하고 또 어떤 리더들은 어떤 부분에서 아주 흡족한 일들을 해가고 어떤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다 보면 자꾸 이게 온전치 않은 핑계와 변명과 비난으로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비슷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분명한 뜻을 그리고 누구를 통해 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분명히 지켜가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그곳에 기록된 것은 도적질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도적질과 거짓 맹세는 누군가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겉으로는 마치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 중심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일을 대충 하시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법도와 규례와 말씀을 주셨고 다 일일이 재단하셨고 측량하셨고 하셨던 것처럼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적당히 그러니까 뭔가 교회 왔어요? 오긴 왔는데 와 있기만 할 뿐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하나님의 측량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대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좋게 지내는 그러니까 적당히 좋은 관계를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규례에 서 있는 그 뜻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바른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중심이 빠진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면서 살폈던 것처럼 중심이 빠진 예배, 중심이 빠진 제사, 중심이 빠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이중적인 그런 모습과 태도라는 거죠. 교회에 와 있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예 교회 바깥에 있으면은 구원의 대상이 되고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뭐 하나님을 안다. 그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단지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거 완전히 종교 놀이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준비된 다섯 처녀와 준비되지 못한 이 다섯 처녀,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축복의 자리까지 왔는데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면서 삶에서는 전혀 다른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어떤 장점과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이 교회당에서 이렇게 율법의 틀만 흉내내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흐르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제와 똑같은 그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일곱 번째 환상은 죄악을 에바에 담아서 먼 이방 신할 땅으로 옮겨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에바라는 게 뭐냐면 계량형 기구 통입니다. 통. 이런 통을 말하는 거예요. 36리터 정도 되는 그런 계량형 통인데 그 통 가운데 있는 여인은 여인이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악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악을 그 에바 그 통에 놓고 납득봉으로 덮어버리는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바가 등장하는 것은 뭔가를 재고 계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에 분명한 하나님이 측량한 가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어떻게 합니까? 멀리 신할 땅 바벨론으로 보내버린다. 바벨론은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고 거짓된 모습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저 적당하게 좋은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도 않는데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대충 좋게 지내는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될지니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편없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서로 좋게 지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가는 거, 이거는 우리가 참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고, 결국은 모든 관계가 깨어지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적당한 관계, 그저 우리끼리 우리 교인 아니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바른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성전을 짓는 이 백성들도 결국 그 사실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야만 같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 규모가 어쩌냐, 뭐 금이냐 은이냐를 따질 게 아니라 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 환상은 두 산 사이에서 나온 네 개의 병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마지막으로 본 여덟 번째 환상에서 이제 네 병거는 사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제 온 열방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천사들이 그 뭔가 임무를 수행하러 가는데, 그래서 이 환상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승리를 이제 예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곧 원수들의 그 완전한 이 멸망,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굵직한 이 사건들, 뭐 바벨론의 멸망, 뭐 페르시아의 등장, 그 고레스의 그 등장과 또 죽음,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캄비세스의 뭐 성전 재건 중단 명령, 이런 것과 같이 지금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으나 어떻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면 out of control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under control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구어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그 주관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6장 9절 이후로 이게 스가랴가 본 환상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 이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다.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그 말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성취되어 가는 중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거죠. 6장 15절.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계획과 뜻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든 뭐 하나님이 무조건 해간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성취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일이 뭐라고요? 담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무거운 어떤 그 이 제약과 어떤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게 순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행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그 백성들에게 사람 탓하지 말고 주변의 상황과 환경 이런 거 탓하지 말고 너가 처하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라. 순종의 길로 나와라. 그것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통해 맡겨주신 사명,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도 적용해보면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세우는 이 일들을 못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가족셀 속에 속하고 속한 곳에서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전도하고 또 그들을 온전히 서게 하는 이 일들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라는 거, 이것은 우리는 늘 해가야 되는 이유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명의 현장에서 난관과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지금 이 백성들처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니어도요, 결국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순종하는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누군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파트는 우리가 이렇게 봤고, 자, 두 번째 파트 이제 7장에서 8장 같은 경우는 1절부터 다리오 왕 제4년, 벌써 2년이 흘러간 거죠.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7, 8장은 다리오 왕 4년째 통치 기간이니까 성전 재건이 거의 이제 중간쯤 이뤘을 때 얘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이 불탄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5월에 하는 금식이 있었는데 그 금식을 계속 하냐 마냐 이걸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포로 기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4번씩 금식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유다 왕 그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잖아요. 그때 이제 이 남유다가 망한 거니까 그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했던 날을 상기하기 위해서 10월 10일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결국은 이제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망하게 되는데 또 그거를 기억하면서 금식하는 날이 4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결국 다 불타버리고 그랬던 날을 상기하면서 5월 7일에도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4월, 5월 이렇게 하루씩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다가 망하고 유대 총독이 되었던 그 그달랴라는 사람이 암살당했던 그 해, 7월도 이렇게 금식을 한다. 이렇게 네 번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계속 금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치욕적인 날들을 기억하면서 포로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또한 독립의 의지를 품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길 기대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이런 금식의 의미는 좋지 않습니까? 뭔가 이런 늘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의 그 아픔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기억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지금까지 해오던 이런 금식을 올해도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요. 아니, 이 의미가 분명하다면 지금이든 내일이든 어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라는 겁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언제부터인가 그냥 종교적인 행사가 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느 순간인가 이들의 금식은 껍데기 종교의식이 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박하게 주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말라기를 보겠지만 이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에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찾고 지금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귀중한 겁니까? 이런 건데 만약에 이 의미를 잃으면 이제 점차 장소가 뭐 함께 뭐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게 좋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게 좋다, 뭐 이상한 얘기들로 흘러가겠죠. 그 본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같은 사명을 하는 리더로 또 우리가 같은 동역자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섬기는 이 일도 정말 하나님이 감격해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를 보내신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일을 했고 우리 교회가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런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가다가 예배의 의미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뭐 설교가 길다 짧다. 물론 설교도 어느 정도 정해진 시간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걸 갖고 왈가왈부하고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서 우리가 지금 셀이라는 이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이 구찮아지고 자기 일에만 이렇게 몰두돼 있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잊지 않게 날마다 묵상하라고 이 주일 들은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 소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자꾸 이게 형식적이 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묵상을 하는지 그냥 셀 모임의 시간만 때우는 건지 여러분 결국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는가 하는 혼란까지 와서 그러다 보면 허덕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의 말씀, 자유하게 하는 말씀을 종교의 껍데기로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족쇄로, 율법주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서 그 형식적인 행동을 그런 경고하고 실생활에서의 참된 순종과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요구하셨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8장 16절 너희가 행할 일이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 그러니까 금식을 하되 바르게 의미를 기억하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와 규례의 명령의 이 가치를 바르게 알고 그 의도를 알고 행하라는 거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패망하게 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 이 가치들을 소홀히 여기고 외면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고 그러니까 그 종교가 형식이 되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끼어들고 그러다가 결국에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똑같이 또 말씀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내산 언약을 통해 알려주신 그 삶의 가치, 그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이거는 포로 전이나 포로 후나 그리고 앞으로 영원토록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때까지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묵상해야 된다는 그 얘기가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늘 쉬운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묘책을 원하고 그런 집회를 원하고 뭐 그런 분위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받는 복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고 그게 생명의 길이고 세상이 볼 땐 좁은 길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되는 축복의 길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7, 8장에는 그런 얘기고 이제 마지막 이제 9장에서 14장 이야기인데요. 9장에서 14장의 내용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꿈꾸시는 미래, 그러니까 정말 예언에 대한 말씀인 거죠. 유대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면서 세상의 온갖 박해를 받으면서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뭐였습니까? 지금은 짓밟히고 있으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메시아가 온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와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그거였는데 정말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가장 절실하게 나타나 줘야 되는 때라고 생각하는 그때마다 그런 분은 나타나지 않았었죠. 그럼 성전을 재건하면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일은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역사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에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래의 약속, 예언, 뭐 환상이라는 게 어떤 다른 무슨 미래를 점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가실 것인가라는 그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고 그게 하나님의 이 환상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절에서 8절은 그 이스라엘을 돕고 괴롭히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 두로니 시돈이니 뭐 블레셋 같은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그래서 심판해 가실 것이고 지금 너희가 볼 때 큰 산 같아 보여서 이런 방해들이 막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 마치 방치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이런 나라들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시리아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나 또 레바논 지역,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그리고 다메섹, 또 그리고 뭐 이 블레셋, 이 남방 지역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받죠. 역사적으로 그때 제일 가까운 때가 누굽니까? 바로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에서 그걸 심판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장 9절에서 그다음 11장까지는 이게 이제 유대 마카비에 의한 잠깐의 독립, 그리고 이제 로마의 등장. 이런 이제 역사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이고,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이고, 이런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게 바로 9장 9절에서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예언 또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됐어요? 성취됐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됐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시대의 예언이 바로 9장 9절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장에서 14장까지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결국 우리는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온 인류 최후의 날까지 어떤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게 편하고 쉽고 뭐 구름 타고 주단위를 달려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주변 모든 열방으로부터 공격받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에 대한 결국 세상의 공격,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쉽게 가진 못할 거예요. 그런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라는 그 소망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새 언약이 성취됐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더 온전한 복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신의 산 언약의 완전한 성취로 이제 온 인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만이, 그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유일한 삶의 기준이 돼서 그 길, 복음의 길,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그 길만을 따라갈 때 결국 영생과 생명, 축복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들의 길과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떠나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자들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들과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거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떠나 그래서 살아가는 현상들이 생길 건데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담긴 이 복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그 남은 자들이 있을 거고 이전에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자들은 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맞이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결국은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지는 역사 속에서 보여줬던 그러나 이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시는 그 날의 그 모습들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9장에서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성취와 그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믿음으로 사는 길에 대한 그 고난의 역사, 결국 이 빗댄 길이 어떻게 세상에 방해를 받을 것인가, 그런 역사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끝따라 끝까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될 그 미래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를 통해서 무엇보다 그 시대 백성들이 현실을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든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늘 변함이 없고 남은 자들,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길이 이루어진다. 그 길로 나아가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으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그 시대 그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아주 심하게 있겠지만 고레스의 명령을 뭐 캄비세스가 막아버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믿음으로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우리죠.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되돌아오지 못할 욕심의 함정에 빠져 떠나버린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의 돌아오는 음성, 돌아오라는 음성 앞에 그 학계 선자의 그 이 말을 통해 그 이 순종하며 나아갔던 백성들처럼 그래서 결국엔 그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처럼 그런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계라는 선제를 통해서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듯한 그 찌들어버린 저들의 삶의 현장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서 그래서 결국 돌아오라 그 현실을 보여주시고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은 성전 재건이라는 이 어떤 건물을 세우는 거기에만 목적을 두신 게 아니라 그 백성들과 처음 맺었던 그 언약 축복의 자리로 그러니까 온 열방의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자리 그 복된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게 지금 이 성전 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백성들과 처음 꿈꾸셨던 그 놀라운 계획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의지를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그런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왔던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길을 같이 걷자고 말씀하시고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정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많이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길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그래서 그 크신 일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스가랴서를 읽어갈 때 그런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동참의 이 외침을 우리가 듣고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만나서 믿음의 길을 다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힘든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결코 꺾을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런 어떤 것도 우리를 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서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에스라 5장으로 넘어가서 같이 우리 역사를 나눠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에도 반드시 저항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쉽고 편안한 길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따라 순종하는 힘을 길러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어떤 사명자로 거룩한 열방의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극한 버거움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끝까지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돌아 나오십시오. 힘으로도 능으로도 돈과 힘과 권세로도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우리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종교적 껍데기를 자꾸 들이벼 쓰고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지 않고 애매한 회색지대에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진정한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부르신 그 사명 앞에 함께 힘써서 동참하는 동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돌아와라 함께 걷자 우리가 믿음의 길로 나아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뭔가 기적적인 어떤 변신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이 믿음의 길로 이 험해 보이지만 그 폭풍 속을 뚫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그게 번개 불에 무슨 콩고 먹듯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이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심으로 그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힘내라 힘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응원의 소리를 잊지 않고 이 한 주간 또 여러분 각자 보내받은 삶의 현장 곳곳에서 부름받은 열방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순종의 삶에도 극한 저항이 늘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삶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다가온 어려움을 피해가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을 말씀의 힘으로 순종의 힘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 교회에 모인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 그런 순종의 삶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적적인 변신만을 바라고 순간적인 이런 이 모면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로 걷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죽음의 피를 통해 우리가 구원 백성된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백성이 되었어도 하나님 그 빛의 길을 갈 때 늘 부딪힘이 있고 저항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삶의 상황 환경이 어떠한 이런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내가 주의 백성이 됐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됐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있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힘차게 믿음으로 걷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속에 늘 기적적인 변신, 모면을 바라며 사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이 말씀의 가치를 따라 걸어감으로 비록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도 하나님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힘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응원소리 우리 함께 걷자 라고 부르시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음성 잊지 않고 내가 보내받은 삶의 또 곳곳에서 하루하루 그런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